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데,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냐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다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뭘 해도 복받고 승승장구하며 살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난에 허덕이기도 하고,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때, 여전히 문제가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들, 아픔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다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들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아픔과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그러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른 척 하시거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한주 동안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몇몇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길 가는 초등학생 붙잡고 물어보세요. 삶이 피곤하대요. 어렵대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에도 여러분 인생의 그 무게 때문에 삶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신방을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한창 이제 교구를 6개 교구로 개편을 하고 또 새 생명 축제를 또 준비하느라 우리 교역자들이 좀 바쁜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그 집사님 생각이 계속 나는데 신방도 한번 못하고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연락도 못하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밤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 집사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뭐 늦은 시간에 제가 신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이제 안부를 여쭤봤어요. 집사님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이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뭐 이제 그런 답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평범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조만간 한번 신방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연락을 마쳤는데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오후에 그 집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마치고 저 잠깐만 좀 뵈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 집사님을 잠깐 뵙게 됐는데 이분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가 하면 최근에 이제 이 집사님께 이런저런 이제 힘든 일들이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이렇게 겹쳐서 이분에게 계속해서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또 가장 근래에는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마주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더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대요. 그냥 어디 좀 바람이나 좀 쐬자, 좀 머리 좀 식히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부산까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바람도 좀 쐬겠다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들 좀 털어내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부산까지 갔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음이 더 우울해지시더래요. 부산 앞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괜히 그냥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오면서 점점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싹 스치더래요. 아유,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느니 그냥 농약이나 마시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확 스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스치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거예요. 집사님 잘 계시죠? 별일 없으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평범한 메시지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안부를 묻는 평범한 메시지인데 이분이 그 핸드폰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을 그냥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든 거 아시고 나보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메시지 하나를 받아들고 이분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내가 힘을 내서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는, 여러분 부산은 뭐가 유명해요? 자갈치 시장이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요 문어하고 낙지하고 전복하고 이런 거 한가득 사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집사님 잘 계시죠? 별일 없으시죠? 그 문자 하나 보냈다가 문어도 낙지도 전복도 막 그 엄청난 선물들을 제가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우스갯소리로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저 문어 사주시려고 부산까지 갔다 오셨어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 있는 그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위로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절망에서부터 건져내고 모든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는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우리 용인제일교회 전도축제 기간인데 사는 게 힘들고 그냥 마음이 답답한데 야 너 나랑 같이 교회나 한번 가자.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 첫 발을 내딛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반드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위로를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면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이후에 회복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그들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한 존재인 것이요. 사람은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은 아픔은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100%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기 군생활 한 데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옆에서 볼 때는 군생활 편안하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 군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 바로 옆에 뭐 암이나 그런 심각한 중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셔도요. 내가 지독한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독감 때문에 힘든 내 자신이 더 고통스러운 게 그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를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누가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렇게 몇 마디 말을 건네잖아요. 그러면 그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쉽게 위로도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평생 돈 걱정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분이 와서는 야, 그 돈 그거는 원래 있다가도 없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나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거나 뭔가 좀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열불만 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해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분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 그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자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요. 그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그릿이시라고 하는 어떤 시냇가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 그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엘리야가 그릿 시내에 숨어서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에게 생명줄과 같았던 그릿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고 또 조금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여 명의 그 사람들과 정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를 경험했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는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숨어서 지내야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서러운데 이제는 시냇물마저 말라버리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처량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과 또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과부와 또 그 가정의 아들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안 그래도 서러운데 시냇물마저 말라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아마도 엘리야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그 처량한 상황에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는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비참함과 어려움을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는 도구로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가 예수님과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사도 바울이랑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싸움이 났는데 그 사도 바울과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마가 요한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베드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마가 요한이 절망하고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가 요한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베드로에게 맡겨요. 예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 관계로 문제로 아파하는 이 마가 요한을 위로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깨진 관계, 그 상처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를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제가 2020년 12월 14일에 6년간의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외국 생활 오래 하고 왔으니까 건강 검진을 받아보라 그러세요.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뭐 30대 중반의 나이고 뭐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냥 그래도 외국 생활 오래 하고 왔으면 건강 검진을 받아봐야 된다. 자꾸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며칠 전에 이제 하루를 날을 잡고 건강 검진을 받게 됐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이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뭐 이게 생명에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 젊으니까 괜히 이거 병을 키우지 말고 또 이 갑상선 질환은 남자들에게 오면 이게 예후가 빨리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수술을 해버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는 이 목소리가 생명인데 혹시라도 수술을 하다가 제 목소리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는 목사입니다. 평생 저는 목을 써야 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제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분 대답이 좀 모호해요. 괜찮을 수도 있고 이상해질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 노래를 할 때 이 고음을 다루는 성대 근육과 저음을 다루는 성대 근육이 다른데 수술을 하다가 조금만 잘못 건드려지면 이제 노래를 잘 못 부를 수도 있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게 이제 불편한 마음을 안고 이제 제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한 3주쯤 지났을 때요. 중간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수술하신 그 선생님을 이제 찾아뵀는데 수술이 잘 됐대요. 수술 잘 됐고 이제 뭐 상처도 다 아물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뭐 운동 다 해도 된대요. 헬스를 해도 되고 뭐 역기를 들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저의 오직 관심사는 이제 제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전히 이제 쉰 소리가 날 텐데 선생님 제 목소리가 언제쯤 돌아올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 말씀이 수술은 잘 돼서 뭐 자기가 볼 때 괜찮긴 한데 근데 모른대요. 노래를 불러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막 큰 소리도 질러보고 그냥 높은 고음 있는 노래도 막 불러보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에요. 그때 제가 아직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전이라 이제 집에서 제가 요양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우리 다른 가족들은 다 교회로 가고 이제 저 혼자 거실에 앉아서 이제 TV를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목소리가 얼마나 돌아왔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고 그냥 마음껏 소리 질러보고 마음껏 노래 불러보라고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날 뿐더러 고음이 전혀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이야, 내 목회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아, 그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요, 왜 우리 어린 애들 막 울 때 보면 자기 감정에 붙받쳐가지고 막 꺽꺽 소리내면서 우는 애들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거실 소파에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정말 꺽꺽 소리내면서 제가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듣기 괜찮으시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여러분, 최근에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의 위로 같아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내 목회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저인데, 아,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대요. 물론 몇몇 분들은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지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신방을 하게 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시거든요.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아파하시고 이런저런 수술들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수술을 받기 이전과 제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환우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나 저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수시로 저 먼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며 검사받고 또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고 그 모든 번거로운 시간들이요. 무엇보다 여러분, 수술 날짜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올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염려들, 걱정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아, 그 의사 선생님이 나 수술하다가 하필 실수하면 어떡하지? 마취했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봐서 아니까요,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수술 받기 전날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그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 글로리 센터를 나서는데, 우리 교회 앞 여기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 주차장으로 걸어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글로리 센터 뒤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 툭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하나님,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한목사, 너 혼자 가냐? 나도 같이 간다. 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가냐? 나 너랑 같이 간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그 생각을 주시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께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으로 품는 목자가 되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세요?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지난날에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은 분들 여기 누가 계세요? 다 여러분 각자의 아픈 상황들 다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내 인생 여기서 망한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다시는 회복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을 위로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 그 회복의 은혜를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과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아름다운 위로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